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제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면 그리스도인의 표가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한 것이 강조되어 있음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본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화평과 타협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20세기의 지성이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러한 분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똑같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랑과 성령의 내적인 통제를 받는 것,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그런 열정의 동역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역량이 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이 공동체 안에 힘이 돼야 되고 공동체가 또 밖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는 공동체의 내적인 힘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연약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11장에 와서 봤지만 이 안디옥교회는 특별하게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도가 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 박해가 크게 일어나니까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방 중심의 교회가 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컬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져서 모여진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민교회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라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감동을 받지요.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파송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서 이 사울 사도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일이 생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메시지는 앞으로 장차 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바로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흉년이 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네 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이때 시기가 44년에서 47년쯤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든든히 조금씩 서가려고 하는 그 초창기의 상황들입니다. 근데 교회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46년도에 이 큰 흉년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뭘 결정을 했느냐?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돕자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들도 흩어져가지고 모여있을 때 뭐 도울 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거기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없는 사람이 지금 없는 사람을 신경 쓰는 형국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넘나 비탄에 빠지고 졸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다 못 잡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먹을만 했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흉년의 그 기근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더 심했을 뿐이죠. 근데 그때에 결정하죠. 우리 어려운 저 형제들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자. 성령 충만하니까 속 내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이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자기 거 보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밖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성숙함은 밖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성숙이 더욱 요구됩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일부터 바뀝니다.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대략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예배당 안에 떨어진 휴지가 안 보입니다. 그 희한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자꾸 지저분한 부분, 떨어진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메꿔야 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살피게 되겠지요. 교회 공동체도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자꾸 밖을 보게 돼요. 아하, 우리가 교인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숙하면 밖을 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원리는 성도들의 내면의 성령 충만이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제 어린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사들을 각양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요. 보면 좋고 만나면 기쁘고 자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야 이거 놓치기 싫다는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밖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항상요, 세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움직여졌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창조적인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충만히 나타나요. 근데 이 교제는 조금 달라요. 세속적인 교제하고 만나서 먹고 야 잘 살았니 하고 하는 그 교제하고 차원이 달라요.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제는 강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아주 팽창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증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할례 받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에 우리의 현실로 와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박사나 무학자나 효력이 없대. 상관이 없대.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또 연세가 많으시든지 젊든지 어리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 효력이 없으되 단 한 가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루터교 신학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신학자가 있는데 앤더슨 니글렌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니글렌이라는 이 목회자가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의 믿음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루터는 믿음을 두 차원으로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내용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들은요, 성경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되지 못해도 그렇게 본 사람들의 것들을 분명히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니글렌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말틴 루터의 믿음의 두 차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 그거 믿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중세교회, 로만 카톨릭은 이걸 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아하,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그 실천으로 믿음을 대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도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죠. 그럼 바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압도되어져가지고 믿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다 작다 내 능력이 아닌데 그럼 내 자랑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깊이를 깨닫고 나면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믿음은 뭐냐면 아하,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믿음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첫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진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고이고 썩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나눠주려고 하고 자꾸 사랑의 열매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천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웃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환경 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걸 보지 않았다고요. 뭘 먼저 봤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묵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자꾸 감사하는 마음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우 듣자 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대 하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의 열매가 오늘 본문의 29절에는 한 단어로 나옵니다. 부조라는 말로 나오죠. 부조. 부조라는 말이 도움을 줬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제헌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조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난 것을 부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게 우리 말로는 부조라고 번역은 했는데요. 실제로 적절하게 더 번역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굳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봉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을 연구해 보면 이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아주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발전이 되고 그 성도의 교제가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 그게 모두 디아코니아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갈 때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움켜지게 되면 죽어요. 보통 사회 바다를 가리켜서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상징으로 많이 얘기하죠. 저 위에 북쪽의 헐몬산에서 물줄기 만년설이었던 그 눈이 녹아가지고 강줄기를 잃어가지고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요단강이 되죠. 요단강에 마지막 들어가는 것은 사해바다예요. 근데 사해바다 가보니까 진짜 짜요. 그 뭐 수영 못해도 다 뜬다고 그러는데 수영 못해도 뜨긴 뜨는데 문제는 너무 짜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죽음의 바다가 되느냐.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흘러넘치질 못해요. 고여있어요. 고여있으니까 증발은되고 자꾸 소금 염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바다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도 움켜지고 가지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손에 놓여지면 그냥 일부리 일불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되어지면 그 일불이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디아코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밖으로 흘러내보내야 되겠구나.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밖으로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충만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적인 디아코니아의 특징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공동체적이고요. 신앙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가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친구를 찾고 사귀어요. 그렇게 되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자꾸 좋은 사람들이 돼가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습들이 남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 일들이 왜 중요하느냐?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하는 일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만약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꾸 나쁜 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던 대부분의 제가 아는 교회는 사역자들이 싱글로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청년하고 결혼하면 바로 사임을 시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그러셨어요. 아마 저도 우리 교회에 자매하고 우리 전사님들이나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바로 사임하십시오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연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전사님도 뭐 교회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교회가 그냥 남녀가 만나는 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아는 최소한의 목사님들은 모두 다 사역자들에게 그 교회 자매가 결혼하면 사임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럴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결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책임감이요? 나의 개인의 신앙의 크기가 공동체에 영향 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이 성경적인 디아코니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와의 깊은 교제에서 공동체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간혹 이 외부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교회에서 하면 뭐 그냥 저는 뭐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기도로 돕는지 안 돕는지는 금방 나타나죠. 왜 보면 모르겠습니까? 누가 봐도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교회 안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밖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하면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감투 쓰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명함 하나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디아코니아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이름으로 외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교의 교인들이 다 같이 디아코니아 부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될 때 대표자였던 바울과 사울 손에 이끌려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름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뭐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뽐냄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이것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갔느냐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중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천재였어요. 이분이 1906년도에 독일의 블레슬로우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7살에 독일의 그 명문 투빙겐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1살에, 그러니까 4년 만에 독일에서 박사를 받아요. 신학 박사를.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일은 국가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교수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교수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이 천재적인 그러한 지력과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네퍼의 모든 신학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 약간이고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을 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견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39에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당합니다. 왜 부름을 당했느냐? 그가 나치에 반대해서 히틀러 암살하는 모임의 주모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39에 죽습니다. 그의 인생은 39으로 다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삶의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걸 숙고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실천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책, 두껍지 않은 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Gemeinschaft 11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정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뤄나면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 교제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근데 제가 아마 봤을 때 첫 번째 걸 읽는 순간에 우리는 좌절할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본헤프와 같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세서요. 제가 이분의 글을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할게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선포를 못하겠어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하는 단락에 나오는 말입니다. 강한 자의 자질은 우월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줬어요. 내게 건강 줬어요. 똑똑한 머리 줬어요. 그러면 자기 잘난 머리, 자기 힘 있는 거, 자기 돈 자랑 자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자기 이익 포기를 요구한다는 건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머리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잘 됐고 요거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내게 주신 자질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기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약한 이 코이노니아, 사김, 교제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은사는 교회 안에서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한다.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스킬이 있어요? 좀 하나님이 물질 주셨어요? 좀 똑똑해졌어요? 그러면 그거 남 위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받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묵혀둘 줄 알고 발란트 비유에서 아유 주인님 무서우니까 난 묻어놨다 해가지고 게으르고 아주 무익한 종으로 인정받지 말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면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100번 동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는요, 보네퍼가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보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또 때때로는 심패티, 그 동정심 같은 거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보면 아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다 돌려드려야 되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이야기합니다. 개인 기도와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중보는 제3자를 잠재적으로, 이 잠재적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길입니다. 진짜 머리를 해머로 때리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이 얘기는요, 주님이 영적인 통찰 가운데서 진짜로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람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망설였어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있으면 뭐 담대하게 선포하겠죠.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무능은 아니죠. 우리가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케 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는 귀한 사귐의 능력에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